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점점 더 미국의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장이 말했습니다. 코츠 국장은 11일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코츠 국장은 북한이 2012년 헌법 개정을 통해 핵보유국 선언을 했으며 북한 당국자들은 지속적으로 핵무기가 정권의 생존 기반이라고 말함으로써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핵포기를 위한 협상의 의사가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코츠 국장은 이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더 많은 군대를 파견하더라도 앞으로 아프간의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츠 국장은 탈레반이 시골 지역에서 세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아프간 정부는 심각한 경제 상황 때문에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코츠 국장은 앞으로 러시아가 미국에 대해 보다 공세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각각 통화하면서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통화에서 서로에 대한 인간적 관심을 표명하고 한중관계 발전의 발전 방향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북핵 문제 해결은 포괄적이며 단계적으로 하며 압박과 제재,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제재도 궁극적으로 북한을 핵 폐기를 위한 협상장으로 이끄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날 또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와 북핵 대응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다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 정상 첫 전화통화에서 과거사 문제가 양국 관계 미래지향적 발전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법무부 당국자들이 권고하지 않았더라도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을 해임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코미 국장을 전격 해임한 뒤 가진 첫 인터뷰에서 코미 국장을 과시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며 FBI가 혼란 속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국장을 해임할 예정이었다며 전적으로 자신의 결정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국장을 해임한 것이 러시아에 관한 수사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고 있다고 앤드류 맥케이브 FBI 국장 대행이 말했습니다. 비오웨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은 러시아와 터키, 이란이 지난주 체결한 시리아 안전지대 설치 합의에 대해 여전히 여러 의문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유엔 구호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얀 에겔란드 유엔 시리아 인도주의 자문가는 11일 기자들에게 러시아와 터키, 이란이 수차례 설명했다며 그들은 이번 합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매우 개방적이고 대응적으로 유엔 인도주의 단체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겔란드 자문가는 또 이번 합의로 한 가지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시리아에서 전투와 공습이 줄었다는 보고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미국이 터키를 방어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11일 영국에서 비날리 일디림 터키 총리와 만나 미국과 터키의 변함없는 본연의 관계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메티스 장관과 일디림 총리는 이날 런던에서 개최된 소말리아의 안보 위협과 인도주의 사태에 관한 국제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약 30분간 만났습니다. 다나 화이트 국방부 대변인은 두 사람이 좋은 분위기 속에 차분한 상태로 회담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이라크와 시리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의 최신의 전투기 유로파이터의 공중지상작전 채택이 지연되면서 독일이 내년에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신속 대응군에 기여하기로 한 약속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독일 정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본래 공중전을 위해 개발된 에어버스사의 유로파이터는 나중에 공습 기능이 채택됐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갓 구워 김이 모락모락 나는 피자 한 판. 동서양 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음식인데요. 북한에서도 요즘 피자 가게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누구나 간편하고 맛있게 즐기는 이 피자를 교도소에서 먹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미국 일리노이주 쿡카운티 교도소의 재소자들이 감옥에서 고급 피자를 즐길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인데요. 교도소 측은 재소자들의 출소 후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변화를 위한 조리법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감자들에게 교도소 내 주방의 화덕에서 피자 굽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만들어진 피자를 재소자들이 $5 정도에 구매해서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재소자들이 유명 요리사에게 배워서 만든 피자인 만큼 고급 식당의 피자 못지않게 맛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나온 수익금은 지역사회에 기부하거나 또 변화를 위한 조리법의 확산을 위해서 쓰인다고 합니다. 재소자들의 자아와 삶에 대한 애정, 또 교정 생활의 만족감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원을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3도 기록하고 있고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5월 12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역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4에서 27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자,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14에서 24도, 신의주 9에서 22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4에서 24도, 함흥 14에서 27도, 끝으로 청진은 9에서 1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Imagine Dragons의 노래입니다. Radioactive 함께 감상해 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중국 정부가 올해 외교 행사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일대일로 국제협력 포럼에 주요국 정상들의 참가가 예상보다 적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또 이번 포럼이 어떤 행사인지 살펴보겠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면담한 소식, 그리고 이어서 오는 2020년 올림픽 대회를 앞두고 있는 일본에서 흡연 규제 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중국이 개최하는 최대 외교 행사라고 할 수 있죠. 일대일로 포럼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베이징 인근 휴양지인 옌치우 일대에서 오는 일요일부터 이틀간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 포럼이 열리는데요. 포럼 준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리바오 등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목요일 관영 CCTV와의 인터뷰에서 29개 나라 정상급 인사들 그리고 130개국 대표단, 70여 개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이번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포럼이 근래 수년 동안 개최한 어떤 국제회의보다 큰 최대 외교 행사가 될 걸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이 최근 몇 년 동안 대형 국제회의를 잇따라 개최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지난 2014년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있었고요. 지난해에는 항저우에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를 잇따라 열었는데요. 중국 정부는 이들 행사보다 이번 일대일로 정상포럼에 더 신경을 쏟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지난달 말부터 연일 이 포럼 관련 특집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포럼 준비위원회가 이달은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추진 등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대표단까지 공식 초청해서 국제사회 일각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중국의 일대일로 정상 포럼을 APEC이나 또 G20 정상회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뭡니까?
예, APEC이나 G20 정상회의는 기존의 국제 행사를 개최한 거지만 일대일로 정상 포럼은 중국 정부가 직접 기획하고 주관하는 국제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다릅니다. 일대일로는 중국 대륙 동부 해안에서 서부 내륙 지대를 거쳐서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까지 연결되는 육상 실크로드인 일대, 그리고 한반도 인근 황해와 남중국해, 인도양, 걸프 지역, 지중해까지 연결되는 해상 실크로드인 일로를 두 축으로 해서 주변 국가들을 하나의 큰 경제권으로 묶겠다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핵심 대외 전략인데요. 이 지역 정상들과 대표단을 한데 모이게 해서 일대일로 구상이 새로운 세계 무역 질서 흐름으로 자리 잡는 시작으로 삼겠다는 게 이번 포럼의 목표입니다.
예, 자, 어느 나라 정상들이 참석하나요?
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레제프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그리고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쩐 다이꽝, 베트남 국가 주석 등의 참석이 확정됐고요. 이들 정상들은 포럼 본 일정과는 별도로 중국 러시아, 중국 필리핀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경제 협력 외에도 한반도 문제, 또 남중국해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김장수 주중대사 일행이 참석할 걸로 보이고요. 김영재 대외경제상이 이끌 걸로 알려진 북한 대표단과 중국 당국의 대화도 주목됩니다. 일본은 니카이 도시로 집권 자민당 간사장이 나섭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서방 국가 정상들의 참여가 눈에 별로 안 띄는군요.
네, 중국 정부는 아시아 유럽을 잇는 1대1로 구상의 취지에 맞춰서 이 유럽 정상들을 다수 초청했는데요. 푸틴 대통령 외에 이탈리아의 파올로 젠틀리티 총리, 스페인 마리아노 라오이 총리 정도만 유럽 주요 국가 정상이 참석하는 경우입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각각 총선 준비, 그리고 대통령 선거 후속 작업, 유럽연합 탈퇴 협상 등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정상들의 참여가 어렵다는 이유로 실무 관계자들을 대신 파견할 계획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달 초 미국을 방문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초청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이번 행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예. 자, 이렇게 이 서방 정상들의 참여가 부진한 이유는 뭡니까?
예, 일대일로를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또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도를 서방 측이 경계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유럽연합 관계자는 최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익명을 전제로 중국의 계획에 의심이 많다면서 일대일로는 유럽 일부 국가에게는 매력적으로 들릴 만한 사회 간접자본 투자 사업이지만 우리는 중국이 이를 통해서 영향력을 키우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중국이 어떻게 영향력을 키우려는 건지 일대일로 사업 내용을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인 일대와 일로 주변 나라들을 중국에서는 이 연선 국가라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중국이 투자와 기술 제공 등을 통해서 연선 국가들의 도로, 교량, 철도 등 이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을 지어주는 게 일대일로 중심 사업입니다. 고대 국제 무역로였던 실크로드를 되살려서 물류 교통이 원활한 통합 경제권을 만들자는 건데요. 중국은 최대 65개국을 참여시켜서 세계 인구의 6분의 1, 국내 총생산 총합의 3분의 1을 아우르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외무장관과 면담을 했다고요?
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화요일 밤에 워싱턴 DC에 도착했는데요. 수요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회담한 뒤에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세르게이 키슬리악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가 배석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약 40분간 대통령 집무실에서 긴밀한 대화를 한 걸로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예,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회동 후 기자들에게 라브로프 장관과 아주 훌륭한 만남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고요. 양국이 매우 긍정적으로 협력할 걸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목요일 기자들에게 두 사람의 만남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전했는데요. 크렘린궁 대변인은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 개선 전망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낙관하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이번 만남, 특별한 관심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 만난 러시아 정부 관계자 가운데서는 최고위급 인사인데요.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러시아 당국이 해킹 등을 통해 개입하고 트럼프 선거 조직 관계자들이 러시아 측과 내통했다는 의혹이 지금 한창 수사 중이라서 이번 회동에 어떤 얘기가 오갈지 귀추가 주목됐습니다. 더구나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 국장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전격 해임된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 수사 관련된 이야기는 회동에서 나오지 않았던 건가요?
예, 관련 대화가 진행되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백악관 측이 기자들의 현장 취재를 불허했기 때문인데요. 라브로프 장관을 수행한 러시아 관영 통신사인 타스 사진 기자만 회동 현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 부분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단지 취재가 거부됐기 때문만은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 혼자 러시아 당국자들과 관영 매체 관계자들을 만난 건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고 목요일 워싱턴 포스트가 지적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일본에서는 지금 이 흡연 규제 정책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군요.
네, 일본은 흡연자들에게 관대한 나라입니다. 이 공공시설에서도 흡연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흡연자의 천국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오는 2020년 이 하계올림픽 대회를 앞두고 금연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난 1월에는 일본 후생노동성이 공공기관과 음식점 등 실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하면 고액의 벌금을 내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로부터의 권고도 있었다고요?
예,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이 올림픽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간접 흡연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 개최국이 공공장소 등에서 흡연을 규제할 걸 강력히 권고해왔습니다. 이 담배 없는 올림픽 전통은 지난 1988년 캘거리 동계올림픽 때부터 이어져 온 건데요. 중국의 경우는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에 이 베이징 지역에만 일시적으로 이 실내 금연법을 도입했다가 지난해부터 베이징, 상하이 등으로 공공장소 내 실내 금연 적용 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 일본 후생노동부가 마련한 흡연 규제 법안 혹시 의회를 통과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인 자민당에서도 이 소속 의원의 대부분이 반대 입장을 밝혀서 사실상 사장됐고요. 자민당은 이 소규모 음식점의 경우 흡연이나 좌석의 일부를 흡연석으로 따로 구분해 표시하면 흡연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흡연자의 자유침해, 담배 판매량의 감소로 인한 세수 부족 등을 지적하는 의원들도 있는데요. 일본은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담배세로 2조 웬, 미화로 약 175억 달러를 거둬들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업주들의 반발도 거센데요. 실내에서 담배를 못 피우면 손님들이 줄어들 거라면서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올림픽 개최 도시인 도쿄시가 독자적인 대책을 구상 중이라고요?
예,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수요일 일본의 한 텔레비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간접 흡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내 금연을 원칙으로 하는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도쿄시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기본적으로 후생노동성의 법안에 가까운 걸로 알려졌는데요. 고이케 지사는 정부의 흡연 규제 방침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도쿄시가 독자적으로 금연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에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도쿄도의 수장에 오른 고이케 지사는 투명한 정책 공개 그리고 개혁을 강조하면서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의 아성을 넘볼 만한 정치인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 국장을 해임한 데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회 관계자들은 코미 전 국장이 해임되기 전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추가 자원을 요청했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소식 먼저 알아봅니다. 이어서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중남미계와 아시아계 유권자가 증가했다는 미 인구조사국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고요.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시에 있던 제퍼슨 데이비스 남부연합 대통령 동상이 철거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화요일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을 전격 해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또 의회 쪽에서 코미 전 국장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과 러시아와 트럼프 대통령 선거 진영의 연계 가능성을 조사하던 코미 전 국장이 경질되기 며칠 전 조사를 위해 추가로 자원을 요청했었다고 미 의회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코미 국장이 같은 요청 때문에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과 로드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코미 국장의 해임을 건의했고 결국 대통령이 코미 국장을 경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법무부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까?
법무부 측은 코미 국장으로부터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코미 전 국장이 경질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불분명한데요. 앞서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코미 국장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이메일 논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11일 이름을 밝히지 않은 소식통 말을 인용해서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코미 전 국장이 경질되는데 자신이 핵심 인물이 된 것처럼 비치자 그만 물러나겠다고 위협했다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경질 원인을 두고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안에서도 이 코미 전 국장의 해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인 제이슨 체이피츠 위원은 법무부 감찰관에게 서한을 보내서 이 지난해 대선에서의 FBI의 행위를 검토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이 코미 국장의 해임 결정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민주당 소속 상원 법사위원회의 딕 더빈 위원은 러시아의 대선 개입 위협과 관련한 FBI의 수사를 막거나 방해하는 조처가 중대한 법적 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 조사를 담당할 특별검사 임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이런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라이언 의장이 10일 폭스뉴스와의 회견에서 현재 FBI와 연방 상하원에서 관련된 조사를 잘하고 있다면서 이 특별검사 필요성을 일축했습니다. 라이언 의장은 또 이 트럼프 대통령 결정을 지지한다면서 코미 전 국장이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또 법무부 모두로부터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국장 경질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은 게 있는지요?
네, 10일 인터넷 담은 전달 사이트죠.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코미 전 국장이 워싱턴 모두에게서 신뢰를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코미 전 국장의 해임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가 일을 잘하지 못했다, 간단한 이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도 역시 관련 질문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부대변인이 10일 이 코미 전 국장의 경질이 정치적 이유가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오래전에 이 코미 전 국장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면서 무엇보다 코미 전 국장이 명령 체계를 따르지 않았고 이를 허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해임 통보를 받은 코미 전 국장은 어떤 반응을 내놨습니까?
공식적인 반응은 없었고요. 대신 이 FBI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고별사를 보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든 또는 아무 이유 없이도 자신을 해임할 것으로 믿고 있었다면서 이제 다 끝났고 자신은 괜찮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료들과 FBI의 임무를 무척 그리워하게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코미 전 국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는데요. 차기 FBI 국장으로는 어떤 사람이 거론되고 있는지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누구를 거론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트위터에 이 코미 전 국장보다 일을 더 잘하고 이 FBI의 새로운 정신과 위신을 가져다 줄 만한 사람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중남미계와 아시아계 유권자들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인구조사국이 10일 관련 보고서를 냈는데요. 지난해 대선에서 투표에 참여한 흑인 유권자 수는 줄어든 반면에 중남미계와 아시아계 유권자는 늘어난 걸로 나왔습니다. 이 백인 유권자 역시 늘어나긴 했는데요. 하지만 유권자 성향이 과거보다는 좀 더 다양해지는 추세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반적인 투표율도 올랐는지요?
아닙니다. 이 앞서 지난 2012년 대선보다 이 전체 투표자 수는 조금 줄어든 걸로 나왔습니다. 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유권자들의 불참 이유를 보면요, 이 대선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나 또 대선 공약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앞선 대선 때보다 두 배나 더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흑인 유권자들 가운데 이런 이유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예. 자, 이번 인구조사국 발표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유권자가 누구였는지 이 부분도 알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경합주에 사는 노년층 백인 유권자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당시 트럼프 후보에게 표를 던짐으로써 트럼프 후보가 자신들이 사는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을 가져갔고요. 결국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서 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클린턴 전 장관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우세를 보였던 미시간주, 위스콘신주,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졌는데요. 이번 보고서를 보면은 이들 주에서 사는 흑인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았던 것이 이 클린턴 후보가 지게 된 한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선 선거에서는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을 찍으려고 투표장에 갔던 흑인들이 지난해 대선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 자,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탄생했던 2008년 대선, 또 재임에 성공한 2012년 그 선거에서는 흑인 유권자들이 특히 주목을 받았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를 보면요, 지난해 대선 때 흑인 유권자의 투표율이 2004년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2008년 대선 당시보다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요. 2012년 대선과 비교해도 50만 명 이상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특히 대선 후보나 공약이 마음에 들지 않아 투표하지 않았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3%에서 20%로 급증하면서 유색인종 유권자들 가운데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예. 자, 반대로 중남미계와 아시아계 유권자들은 증가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늘어난 겁니까?
예, 중남미계는 2012년 대선보다 약 150만 명 정도 늘었고요. 아시아계는 이보다 약간 더 적은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백인 유권자의 경우에 280만 명이 늘어났는데요. 하지만 유권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대선 때보다는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함께합니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시에서 남부연합을 상징하는 기념물이 또 철거됐다는 소식이군요.
네, 11일 새벽 3시경에 시내에서 전격적으로 철거 작업이 진행됐는데요. 이번에는 제퍼슨 데이비스 남부연합 대통령 동상이 철거됐습니다.
예, 자, 철거된 조형물이 남부연합과 관련이 있는데요. 남부연합이 뭔지부터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미국에서는 지난 19세기 말에 이 노예제도를 놓고 남북정쟁이 벌어졌었죠. 그런데 여기서 노예제도를 지지한 남부 쪽을 남부연합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철거된 동상은 이 남북정쟁 기간에 남부연합 대통령을 지닌 제퍼슨 데이비스의 동상인데요. 지난 1911년에 이 제퍼슨 데이비스 기념협회가 세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철거 대상이 노예제도와 인종차별을 찬성한 남부연합을 연상시키거나 또는 기념하는 것들이 대상이 되는 셈인데 모두 몇 개나 될까요?
뉴올리언스시에 있는 게 모두 4개입니다. 제일 먼저 철거된 게 리버티 플레이스 기념물인데요. 이게 지난 1874년에 발생했던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폭동을 기념하는 조형물이었습니다. 그리고 11일에 제퍼슨 데이비스 대통령 동상이 철거된 거고요. 다음 남은 게 이제 남부연합 군사령관이었던 로버트 리 장군, 그리고 루이지애나 출신의 유명한 남부연합 장군이죠. 피에르 보레가드 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시 정부 측은 철거된 조형물들을 적당한 보관 장소를 찾을 때까지 일단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창고에 보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사실 뉴올리언스 시는 흑인 주민이 다수를 차지하고요. 시위원회도 흑인이 다수인데요. 시위원회가 이미 지난 2015년에 이 관련 조형물들을 철거하기로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철거 결정이 나온 지 이제 2년이 지나서 작업이 시작된 건데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뭐 이 철거를 막으려는 소송이 나와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 관련 소송이 지난 3월에 연방법원이 시정부 측 손을 들어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지난 몇 년 사이에 이런 남부연합을 상징하는 조형물이나 상징물을 또 철거하는 그런 지방정부들이 꽤 있었죠.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에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한 100일 우월주의자가 흑인 교회 안에서 총을 쏴서 흑인 9명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용의자가 이 남부연합 깃발을 흔드는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됐었죠. 그러자 몇몇 주에서는 이 남부연합 문양이 들어가는 조형물이나 깃발을 공공장소에서 철거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런 조처에 뭐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당연히 반대를 했고요. 또 남부연합 깃발이나 관련 조형물이 인종주의를 상징하는 건 맞지만 이런 것들도 역사의 하나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뉴올리언스시의 철거 결정 과정에서도 반발이 아주 심했습니다. 반대 소송뿐만 아니고요. 심지어 철거 관계자들을 협박하겠다, 아니 살해하겠다는 협박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시 당국이 처음에도 그랬지만 이 두 번째 이 철거 작업에도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경찰은 이 작업 현장 주변에 저격수까지 배치했고요. 또 철거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은 방탄복에 방탄복까지 착용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혹시 있을지 모를 공격에 대비한 겁니다.
예.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남긴 미국인들을 소개해드리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도 노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인물을 소개해 주실까요?
음악가이자 가수로 미국 재즈 음악사의 최고의 기여를 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루이 암스트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루이 암스트롱!
재즈는 아프리카계 특유의 독특한 음악성이 가미된 미국의 대중음악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
자, 그러면 루이 암스트롱은 어떤 음악인이었습니까?
루이 암스트롱은 미국 재즈의 태동지로 알려진 남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1901년 8월 4일에 태어났습니다. 10대 초반부터 일생 동안 재즈를 연주하고 노래하고 또 영화에도 출연하고 하면서 재즈를 빼놓을 수 없는 음악의 한 장르로 정착시키고요. 또 격상시킨 인물입니다. Now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now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나중에는 많은 히트곡들을 냈고 또 화려한 명성을 날린 암스트롱이었지만 어렸을 때는 가정 형편이 좀 안 좋았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아버지는 빈민가에서 노동일을 했고요. 어머니는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가난해서 학교도 다닐 수가 없어서요. 11살 때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예.
암스트롱이 살던 지역은 범죄와 폭력 등이 난무하는 우범 지역이었는데요. 지역의 별명이 배틀그라운드, 전쟁터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예, 정말 전쟁터에서 살아왔던, 그렇게 어렵게 살던 암스트롱인데요. 어떻게 음악과 인연을 맺게 됐을까요?
이 가난하다 보니까요, 암스트롱은 동전을 모으기 위해서 친구들하고 사중창단을 만들어서 거리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에 사는 한 유대인 가족이 암스트롱에게 이 코넷이라는 악기를 선물합니다. 이 트럼펫처럼 생긴 악기인데요. 암스트롱은 혼자서 열심히 코넷 연주를 익혔습니다. 코넷 연주곡은 이런 겁니다.
네, 정말 이 트럼펫 소리와 비슷하게 들리는데요.
네, 이 그때 악기를 준 가족이 카로노프스키라는 일가였는데요. 암스트롱은 그 고마움을 늘 생각하면서 자주 다윗의 별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옷을 입고 공연을 하곤 했죠.
예,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유대교 성서에서 위대한 존재로 추앙받고 있기 때문에 그랬군요.
그렇죠.
암스트롱은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당연히 음악 공부도 체계적으로 하지 못했을 텐데요. 그래도 어디서 음악 공부를 좀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 음악 교육을 받은 곳이 교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라고 하니까 뜻밖인데요.
그렇죠. 이 미국에서는 한 해를 보내는 12월 31일 밤 12시에 이 하늘에 대고 총을 쏘는 풍습이 있습니다.
네.
이 불꽃놀이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인데요. 암스트롱은 아직 미성년자인 13살 때 이 의붓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의붓 아버지 권총을 갖다가 공중에다 쏘아댔습니다. 네. 그러다가 경찰에 잡혔죠. 그래서 18개월 동안 뉴올리언스의 흑인 소년 보호소라는 데 수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소년원에 브라스 밴드가 하나 있었는데 그때 밴드 마스터였던 피터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암스트롱에게 이 기본적인 음악 교육을 시킵니다.
예. 자, 일생 동안 음악을 연구하고 또 수련을 했겠습니다만 교도소가 첫 번째 음악 학교가 된 셈이네요.
그런 셈이죠. 그래서 암스트롱은 가난과 범죄에 찌든 빈민가를 탈출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훌륭한 코넷 연주자가 되자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네.
교도소에서 나온 암스트롱은 뉴올리언스 재즈의 거목으로 알려져 있는 킹 올리버를 찾아가서 또 음악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뉴올리언스 거리와 살롱에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암스트롱은 몇 년 동안 미시시피 강을 횡단하는 유람선 연주를 하다가 미국의 최대 도시 뉴욕 그리고 또 제2대 도시 시카고로 옮겨서 연주 활동을 계속합니다. 이때는 암스트롱이 미국 최고의 코넷 트럼펫 연주자로 유명해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소형 악단 핫5와 핫7을 결성한 것이 시카고에서였군요.
네. 이 하트는 뜨겁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단어인데요. 인기가 최고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 5, 인기 7 이런 의미가 되죠.
예.
이제 이런 악단으로 본격적인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펼쳐나갑니다.
처음에는 악기 연주만 하던 암스트롱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이건 언제부터였나요?
1925년입니다. 암스트롱은 자신이 직접 노래를 부르면서 보다 진화된 음악적 개념의 재즈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암스트롱은 공연과 음반 취입 외에도 뮤지컬 그리고 여러 영화에도 출연을 했는데요. 나중에는 주연까지 맡았다고 하고요.
네.
처음 출연한 영화는 어떤 영화였습니까?
1932년 미국 다큐멘터리 영화 Rhapsody in Black and Blue 그러니까 흑색과 청색의 광상곡이라는 영화였습니다.
Why, you are in jazz mania and you are the king.
영화 속에서도 주로 음악을 연주하는 역할로 나오는군요.
그렇죠.
자, 그러다가 이제 1940년대 들어서는 차츰 무대를 세계로 확대해 나가게 되죠.
네. 1947년이 되자 암스트롱은 루이 암스트롱과 올스타즈라는 육중주단을 결성을 하고요. 이들과 함께 미국 전역과 세계를 순회하면서 공연을 합니다.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I'm Armstrong. One, two.
영국에서는 엘리자베스 여왕 앞에서 연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나이가 60이 되는 때 노쇠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때가 전성기가 됐다면서요?
네, 1960년대에는 암스트롱에게 있어서 새로운 전성기였습니다. 유명한 헬로 달리가 나온 것도 1964년이었습니다.
Hello, Dolly. This is Louis Dolly. Fighting that, bring you back where you belong now.
헬로 달리와 What a Wonderful World가 들어있는 음반은 미국 재즈 사상 불멸의 음반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헬로 달리는 그해 비틀즈의 노래를 제치고 빌보드 팝 차트, 즉 인기 음악 순위의 정상을 차지했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음악인 상인 그래미상의 최우수 남자 가수상을 받는 영예를 얻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60년대에는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루이 암스트롱은 1963년 4월에 한국을 방문해서 당시로서는 최고의 국제수준 호텔인 서울 워커힐에서 2주간 공연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는 매일 저녁 암스트롱을 보는 행운이 있었습니다.
예, 노시장 기자가 어떻게 암스트롱을 봤습니까?
그때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이었는데요. 마침 호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루이 암스트롱 공연 때 제가 맡은 일이 공연 전에 분장실에 얼음물을 갖다 놓는 거였는데요. 그때마다 암스트롱과 인사를 나누곤 했죠. 굿 이브닝 하면 아주 허스키 목소리로 헬로 이렇게 응답을 하곤 했습니다.
예. 혹시 이 암스트롱의 사인이라도 좀 받아 두셨나요?
아니요. 그때는 암스트롱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 줄 몰랐죠.
예.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함께 사진도 좀 찍고 사인도 받았을 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유명한 이 What a Wonderful World, 이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노래가 나온 것도 1960년대 후반이죠.
그렇죠. I 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them blue,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이 아름다운 세상 싱글 앨범이 나온 때가 1967년입니다. 1971년에 무대를 내려오고 그해 타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생을 마감하기 4년 전에 이 유명한 곡을 부른 거죠. 푸른 나무, 붉은 장미,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핍니다. 정말 멋진 세상이구나 생각합니다. 이런 가사의 노래입니다. Yes,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지독한 빈민가에서 태어나고도 인생 마지막에는 세상을 아름답다고 노래한 암스트롱에게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군요. 자,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각 분야에 걸쳐 뛰어난 업적을 남긴 미국인들을 소개해드리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재즈 역사의 거인 루이 암스트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노시장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유입니다.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have a chip on your shoulder. Have a chip on your shoulder 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David isn't talking to me today.
Oh, how come?
Well, we got into a small argument yesterday. And he still has a chip on his shoulder.
Hopefully, you guys can move past that soon. 본문에서 제이슨이 데이빗이 오늘 나한테 말을 안 하네? 라고 하자 제가 Oh, how come? 어, 왜? 라고 물어봤죠. 제이슨이 Well, we got into a small argument yesterday. And he still has a chip on his shoulder. 글쎄, 어제 별거 아닌 거로 말다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아직도 화가 나 있나 봐 라고 하네요. 이어 제가 Hopefully you guys can move past that soon. 얼른 잊어버리고 화해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Have a chip on your shoulder. Have a chip on your shoulder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David isn't talking to me today.
Oh, how come?
Well, we got into a small argument yesterday, and he still has a chip on his shoulder.
Hopefully, you guys can move past that soon. Today's expression is have a chip, C-H-I-P, chip on your shoulder. S-H-O-U-L-D-E-R, shoulder. Have a chip on your shoulder. Have a chip on your shoulder. 여기서 chip, chip은 나무토막을 말합니다. Have a chip on your shoulders는 문자 그대로 하면 내 어깨에 나무토막이 있다는 말인데요. 이 표현은 19세기 미국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A chip can be defined as a piece of wood. Back in the day, some people placed a chip on their shoulder in order to show that they were looking for a fight. 당시 싸움을 하고 싶은 사람은 자신의 어깨에 나무토막을 올려놓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쳐서 떨어뜨려 볼 테면 떨어뜨려 봐라. 그러면서 가만히 안 두겠다 하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항상 불만에 차서 조금이라도 건드리기만 하면 곧 싸울 태세가 돼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화가 나면 어깨 위에 나무토막을 올려놓고 다닌 사람이 있었던 거죠. If you have a chip on your shoulder, it means that you are still angry about something that happened in the past. They're probably someone who gets angry all the time or gets easily offended. 지난 일 때문에 아직도 화가 나 있는 상태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별것 아닌 일에도 발끈하거나 늘 화가 나 있는 사람에게도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또한 자기에게 생긴 일에 대해 남에게 불평하고 그 일로 계속 화가 나서 다른 행동도 불만에 차서 하는 사람, 습관적으로 남들을 적대적인 자세로 대하는 사람에게도 해당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슨이 데이빗과 어제 사소한 말다툼을 했는데 데이빗은 아직 그것에 대해 화가 나 있다고 제게 말했죠. And he still has a chip on his shoulder. 라고요.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David isn't talking to me today.
Oh, how come?
Well, we got into a small argument yesterday, and he still has a chip on his shoulder.
Hopefully, you guys can move past that soon. Let's review. If you have a chip on your shoulder, it means that you are still angry about something that happened in the past. Have a chip on your shoulder. Have a chip on your shoulder.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제이슨 무라스가 부른 You and I Both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Was it you who spoke the words that things would happen but not to me? All things are gonna happen naturally. Oh, taking your advice, and I'm looking on the bright side and balancing the whole thing. Oh, but it oftentimes those words get tangled up in the lines, and the bright light turns to night. Oh, until the dawn it brings another day to sing about the magic that was you and me. You and I both loved what you and I spoke of, and others just read of, others only read of the love, oh, the love that I love, yeah, love of all about them words, over numbers, unencumbered, numbered words, hundreds of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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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ur words, more words than I had ever heard, and I feel so alive, 'cause you and I both loved what you and I okay, if you had to go away, oh, just remember the telephones, well, they're working them both ways, but if I never ever hear them ring, if nothing else, I think the bell's inside, it finally found you someone else, and that's okay, 'caus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를 탄압해왔던 러시아 정부가 최근 비정부기구, NGO 단체 세 곳을 추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조직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단체 세 곳은 과거 러시아 석유 재벌이자 푸틴 정권 비판 인사인 미하일 코도르코프스키가 창립했거나 후원한 곳입니다. 코도르코프스키는 사기 혐의로 10년 동안 수감된 바 있습니다. 해외 일각에서는 그에 대한 재판을 정치적 재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 검찰청은 비정부기구인 열린 러시아재단, 현대러시아연구소, 그리고 열린 러시아 시민운동을 바람직하지 않은 해외 조직법에 따라 폐쇄 조치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당국은 러시아 헌법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여겨지는 조직에 러시아 내 활동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 7곳이 이 법에 근거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조직으로 지정됐습니다. 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 러시아 사무소의 세르게이 니트킨 국장은 최근 수년간 러시아 당국이 시민사회에 적대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국은 열린 러시아 재단 활동가들의 인권보호 활동이나 각종 공직에 출마하는 무소속 후보들의 지원 활동, 미디어 운동 등을 걸림돌로 여겼고 이런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이들 단체를 금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마크 토너 대변인은 러시아 당국이 이들 세 단체를 폐쇄 조치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적인 비정부기구와 시민사회 활동이 러시아를 위협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자국 내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금지하는 행동을 멈추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 증진하는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